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저희가 이번 가을 학기에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저술하신 거룩함으로 나아가라 하는 책을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벌써 마지막 8과를 공부하게 되었어요.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6과와 7과에서 모든 성령의 열매의 근원은 사랑이라는 것을 배우면서 우리 자신의 마음속을 점검하고 또 죄를 고백하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을 것을 다짐하는 귀한 시간들을 가졌죠. 성경 교리를 공부하거나 또는 우리가 사도행전을 공부했을 때만 해도 우리 자신과 좀 동떨어진 그런 것을 느꼈어요. 그죠? 그랬는데 이번 성화를 배우면서 우리는 꼼짝없이 성령님께 붙잡혀서 우리들 자신의 마음을 샅샅이 들여다보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세게 하고 나면 근육통이 오잖아요. 그래서 며칠 동안 근육통을 앓죠.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비추어 우리 자신을 들여다볼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죄에 대한 슬픔을 느끼죠. 예, 하나님께 또 죄를 고백하고 또 다짐하고 그런 시간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죄에 대한 슬픔은 우리 영적 성장에 피와 살이 되는 그런 좋은 아픔이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8과에서 볼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라는 주제로 공부하시겠는데요. 오늘 공부할 개요는 영화, 성화의 완성인 영화를 볼 것이고요. 어린 아이와 성장한 사람의 특징을 보겠고요. 악에는 어린 아이와 같이 지혜는 성장한 자가 되라. 마지막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장하라. 이렇게 네 가지를 보겠습니다. 그러면 첫째, 영화는 성화의 완성이다. 지금까지 저희가 점진적인 성화에 대해서 배우고 있었는데요. 성화는 영화로움으로 끝나죠. 그럼 영화는 무엇인가요? 영화는 하나님께서 주신 칭의로 의롭게 된 죄인이 칭의를 받은 순간부터 점진적인 성화의 과정을 통과하고 죽음을 통해서 육신을 벗어나면 죄로부터 완전히 벗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거룩한 성품으로 변화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것을 영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연합하여 영원한 교제를 이루는 것이 영화인데 그때에 구원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저희가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5장과 고린도전서 13장을 지난 두 주 동안에 보아왔는데요. 오늘은 고린도전서 13장 끝부분 8절부터 10절에 대해서 잠시 보겠습니다. 사랑은 언제까지나 떨어지지 아니하되 예언도 폐하고 방언도 그치고 지식도 폐하리라.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하니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은 하나님의 특성인 사랑의 지속성과 영구성을 가리키는 말씀인데요. 고린도 교인들이 성령의 은사를 아주 높이 여겼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방언, 성경에서 말하는 언어가 아니고 신비주의가 하는 아무도 알아듣지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하는 그런 것을 성령의 은사라고 하면서 높이 여겼어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의 은사를 사랑으로 비교합니다. 사랑과 다른 성령의 은사를 비교하여서 은사보다 이 사랑이 영구적이고 특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사는 다 폐하지만 사랑은 영원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폐하리라 하셨는데요. 온전한 때가 언제인가?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온전한 때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때를 온전한 때라고 하는데요. 계시록 22장에서 말씀하신 영원한 새 하늘과 새 땅이 시작되는 영원한 상태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히 변화가 되어 삼위일체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함께 완전한 사랑의 교제를 갖게 됩니다. 이제 그리스도인들이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면 성령의 열매가 이제 완성된다는 말씀이죠. 그때 성화가 완성되며 영화로움으로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희망을 가지고 성화해 나가는 그 끝에는 성령의 열매가 완성되면,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면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성품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죄가 없는 영원한 상태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때는 우리가 죄가 완전히 제거되고 온전한 의의를 이루며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할 것입니다. 이 과정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회개하게 하시고 칭의를 베푸시고 또 성화하게 이끌어 주시고 우리를 인내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정화시켜 주시고 완성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이루시는 구원의 완성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절서부터 3절은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너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장래에 어떻게 될런지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참 모습 그대로 본다고 했는데 하박국 1장 1절에는 하나님의 눈이 정결하심으로 악을 참아보지 못하신다고 하셨죠. 이 세상에 있는 사람은 아무도 하나님을 볼 수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참 모습을 뵐 수 있을까요? 이것은 하늘로부터 거듭나서 중생해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 하나님께서 새 창조해 주신 그리스도인들은 즉각 그 순간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이것이 성화의 시작이죠. 그래서 참 믿음을 발휘하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면 모든 성도를 그리스도의 형상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완전하게 해주실 것이라는 그 소망을 가지고 이 세상에서 자기를 깨끗게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현 생활에서 자기 죄를 깨끗해. 우리가 우리 죄를 어떻게 깨끗게 합니까? 죄를 질 때마다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하고 또 그 죄를 짓지 않도록 그 죄에서 돌아서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날로 변화되어 가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난 태어날 때부터 그랬어. 그거는 내 성격이야. 그런 말을 할 수 없습니다. 왜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이 있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부어주셨기 때문에 그 순간부터 우리는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죄에 대한 그 모든 것을 깨끗게 해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이 과에서 배운 점진적인 성화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바꿔주실 그 소망을 가지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자 열망하며 부지런히 생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볼 것은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보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은 어린 아이였을 때에는 말하는 거, 깨닫는 거, 생각하는 것이 아이들과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면 어린 아이의 일을 버린다고 하셨습니다. 이 구절에서 어린 아이와 장성한 사람의 특징을 비교했는데요. 어린 아이들은 집중력이 짧고 모르는 것이 있거나 어떤 문제에 부닥치면은 먼저 생각하고 지혜를 구하거나 하지를 않고 교과서나 또 사전을 찾아서 연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할 줄을 몰라요. 아이들은 부지런하고 열심히 연구하고 알아내는 것을 할 줄을 몰라요.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은 어떨까요?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 어린아이와 같은 성인도 하나님 말씀 읽기를 게을리하고 진지한 태도로 말씀을 공부하거나 연구하기를 싫어하는 태도. 믿음이 성숙해야 된다는 것을 추구하지 않는 태도,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죠. 마태복음 18장 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성인인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태도는 무엇입니까? 어린 아이들과 같이 자신을 낮추고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복종하라는 말씀이죠. 어린 아이들은 부모의 말이라면 무엇이든지 전적으로 믿습니다. 부모의 권위를 두려워하며 모든 것을 부모님께 의존하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아이들과 같이 되라는 말씀은 어린 아이가 부모를 의존하는 것처럼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의존하고 순종하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린 아이들의 이런 그 특성 가운데 이런 일부를 닮아서 하나님의 권위를 무조건 신뢰하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아이들은 부모에 대한 신뢰를 또 잃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왜 부모에 대한 신뢰를 잃을까요? 부모가 실수를 저지르는 것을 볼 때, 약속을 번번이 지키지 않는 것을 볼 때 아이들의 순수한 마음은 실망하게 됩니다. 실망하고 또 실망하다 보면은 신뢰를 잃게 되죠. 하지만 하나님은 죄를 알지 못하시기 때문에 실수가 없으시고 완전하신 분이어서 우리들은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진실하심과 순전하심과 지혜로우심을 옳게 알고 이해할수록 하나님의 권위에 더욱 복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아이들과 같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에요. 이제 세 번째로 악에는 어린아이, 지혜에는 장성한 자가 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라고 요구하는 그 이유가 한 가지 더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4장 20절 하반절에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고 라고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모순처럼 들리죠. 그런데 시편 51편에 아이들도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아이들도 죄인이지만 두 살 된 아이가 짓는 결과의 파괴력과 성인이 죄를 짓는 결과의 파괴력은 그 차이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그 둘의 결과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두 살 난 어린 애들이 보통 짓는 거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저는 우리 애 자랄 때 애가 조용해서 찾다가 화장실을 들여다봐. 그러면은 거기에서 큐팁스 한 박스 꺼내가지고 토일렛도 넣어놓고 어질러놓고 그러죠. 또 그런 애들이 하는 짓이 뭐가 있습니까? 엄마가 부엌에서 일할 때 캐비넷 열어가지고 그 안에 있는 콩, 뭐 쌀 이런 거 꺼내서 다 어질러놓고 냄비들 다 꺼내가지고 그거 깽가리 치고 놀고 그죠? 하지만 성인의 죄는 어떻습니까? 성인들은 어떤 죄를 지어요? 살인, 은행털이, 또 횡령, 사기, 빚져서 사업을 오픈한다고 하고 또 망하고 이런 죄를 짓는 것은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때로는 대대로 손상이 오는 그런 결과를 가지게 되죠. 그래서 여기에서 요점은 죄를 질 수밖에 없더라도 우리가 죄를 짓죠, 매일. 하지만 이런 사악한 죄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부분을 읽어보면 바울이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알 수 있어요.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열매가 완전히 자라서 성숙해지면 하나님에 대한 이해도 아울러서 성숙해져야 한다는 뜻이죠. 어린아이일 때는 어린아이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생각했지만 이제 성인이 되어서 이해력도 성숙해지고 어린아이처럼 유치한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거나 그리스도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자라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바울은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오. 여기서 온전한 자들 중에 지혜를 말한다. 성경의 기본적인 구원의 메시지는 어린 아이도 이해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죠. 우리가 어린 아이에게도 복음을 전할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단축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에 담겨 있는 깊고 풍성한 하나님의 지혜는 가장 명석한 사람이 평생을 연구해도 그 깊이를 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오묘하고 심오한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젖으로 만족하는 신자들을 꾸짖었습니다. 5장 12절에서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에 초보가 되어 단단한 음식을 먹지 못하고 젖이나 먹으려고 하는 자가 되었도다 하고 야단을 쳤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리를 부지런히 배우고 연구하여서 이해하고 생활에 적응함으로 나의 것으로 만든 다음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하는 그런 지금 성숙한 때여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아직도 하나님 말씀에 무지하고 하나님 말씀을 모르는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지 않는 생활을 하고 있다고 꾸짖은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에는 주님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바울은 우리가 앞으로 끝에 가서 영화로움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상급을 받을 것을 성도들이 바라보게 인도하고 있죠. 이 세상에서는 하나님의 신비를 다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무식한 데에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믿는 자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의 교사요 스승이시죠. 요한복음 14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날에 내가 아버지 안에 저희가 내 안에 내가 저희 안에 있을 것을 너희들이 알리라 하셨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이 영적인 일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믿는 자 안에 거하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진리를 알도록 도와주시고 죄를 짓지 않는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죄를 지으려고 할 때는 책망하시고 죄를 지었을 때는 또 고백하라고 또 책망하시고 이런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짓는 거에서 자유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유했다는 게 다른 게 아니고요. 전에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지만은 지금은 죄를 짓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자유로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려면 죄를 짓지 않도록 하려면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식이 성장해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 열매 맺는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라를 보겠습니다. 잘 익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잠시 보겠어요. 과일 나무가 과일을 열어 잘 익어서 맛있게 먹게 되기까지 시간이 걸린다는 것은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과일 나무가 처음에 2, 3년 동안은 과일을 열어도 두 개, 세 개 셀 정도로 열어요. 그리고 알도 작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많은 노력을 들이죠. 흙을 북돋아주고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고 가지도 쳐주고 이렇게 꾸준히 그런 과정을 통과하면 그 다음에는 몇 년 후에는 맛있고 큰 열매를 맺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영적 성장에도 열매가 여는 데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굳어진 죄의 버릇을 잘라주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경건한 행실로 변화되어 가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인 영양분을 줘야죠. 아프지만은 가지를 쳐줘야죠. 그래서 시간이 걸리고 많은 부지런함과 노력으로 좋은 과실을 열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 성화의 과정을 서둘러서 쉬운 방법을 찾고 있습니다. 성경을 읽지 않고 공부하지 않고 인터넷에 들어가서 뒤적거리는 것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인터넷에는 좋은 정보도 있지만 잘못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히려 그런 것은 잘못 다른 길로 가기가 쉽죠.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리고 특히 은사주의가 그런 것이 아닙니까? R.C. 스프롤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성령 안에서의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정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을 대체할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령 안에서 성장을 이룰 수 있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방법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슨 말일까요? 누가 교회에 오자마자 집사직 주고 또 나이가 60이 되면 또 권사직 주고 안수받고 그런다고 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하나요? 또 한 가지 예를 들면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다니는 교회에서 개척해서 나간 사람들이 있죠? 보통 어떻게 합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끌어가죠. 여기에서 저기에서 끌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몇 명이 생기면 교회 간판을 크게 붙이고 장로를 뽑고 집사를 뽑고 그래서 교회가 하나 탄생이 됩니다. 초대교회는 어떻게 교회가 창립이 되었죠? 초대교회는 가정에서부터 시작이 됐죠. 가정에서부터 명수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두 명이 있던 세 명이 있던 두 가정이 있던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을 끌어오지 않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나가서 전도하여서 교인이 늘었죠. 시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서 집에서 교인들을 다 수용할 수 없게 되자 건물로 나온 것입니다. 지금도 미국에서는 전통적이고 고전적인 교회는 지금도 가정에서부터 서서히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집사 또 장로 한 분 키우는데 보통 7년을 잡아요. 우리 복음의 향기만 해도 테이블 리더 한 분 훈련시키고 하는데 6년 걸렸습니다. 우리가 장로님들을 존경하는 이유는 첫째, 물론 그분들이 가르치는 은사를 받았지만은 오랜 기간 동안 그분들이 풍성한 경험과 지혜를 쌓아왔기 때문에 우리를 가르칠 수 있고 지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이 비교적인 표현을 사용해서 지금 우리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는데요. 바울은 예수님을 제외하면은 역사상 가장 지식이 많은 신학자였죠. 하지만 바울조차도 나이가 들으면서 믿음에 대한 이해가 더욱 성숙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영적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여서 열심히 부지런히 찾고 공부하고 연구하고 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면 우리는 더욱 더 말할 것도 없죠. 은혜의 수단을 소홀히 하면 믿음의 열매가 부실할 수밖에 없습니다. 크고 맛있는 열매를 낼 수가 없어요. 크고 맛있는 잘 익은 열매를 내려면 매일 날마다 진리를 배우고 우리 죄의 잡초를 뽑아주고 우리의 마음에 사랑을 심어주고 가꾸어야 합니다. 우리가 은혜의 수단에 대해서 다 배웠지만은 다시 리마인드 해보면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을 연구하고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고 성도의 교제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R.C. 스프롤 목사님께서는 이 성도의 교제를 아주 많은 웨이트를 두셨어요. 이 성도의 교제에. 그래서 여러분이 몸둔 교회의 교인과 성도의 교제를 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하지만 이렇게 복음의 향기에 나오셔서 여기에서도 성도의 교제를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혼자 설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성도의 교제가 꼭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디자인하셨어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이렇게 끝을 내요.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서 사랑은 제일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바울은 여기에서 덕에 대한 성품들을 믿음, 소망, 사랑으로 압축하였습니다.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수단이라고 그랬죠.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하는 하나로 연결해서 묶어주는 수단으로 사용하셨다고 그랬어요. 믿음을. 하지만 이 믿음은 계속해서 우리의 신앙의 원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또 소망. 소망은 앞으로 완전한 것이 오면 예수님과 같이 완전하게 된다는 것에 대한 소망.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이 죄 때문에 고생하고 있는 울음도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마음 아픈 것도 죄 때문에 오는 것이고 우리가 어려운 일 모든 것이 다 죄 때문에 오는 것이죠. 근데 이 죄가 다 없어지고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시켜 주신다는 그 소망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그리스도인이 부지런히 추구해야 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고 소망을 지니고 있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사랑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을 지닌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성경 구절을 읽겠어요. 로마서 5장 5절은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갔을 때 완전한 성품으로 변한다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는 부지런히 사랑을 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방언과 예언도 지나가고 완전한 상태가 왔을 때에는 지식도 지나가고 그러나 사랑은 영원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사랑으로 영원한 교제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은 부지런히 이 사랑을 열망하면서 추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어요?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부어주시고 또 사랑을 추구하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은 헛된 것을 추구하는 자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리스도의 성품이신 거룩하심과 사랑을 추구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완전한 것이 올 때에 하나님 아버지와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여 사랑으로 진정한 교제가 있을 때를 소망하며 거룩하시고 사랑이신 예수님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드렸습니다. 아멘.